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와 회심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오늘은 요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 세왕은 두려워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그들의 대적들과 전쟁이 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편이 되고 애굽을 떠나게 될까봐 그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힘든 일을 시키자고 결정을 하고 종으로 그들을 부리기 시작하며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에도 또한 더욱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극단의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은 다시금 명령을 내려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가에 두었는데 때마침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로 인해 발견되고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학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이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후자의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래도 모세이기에 출애굽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와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였고 또한 출애굽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듯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통치를 하였을 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약을 하만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왕비가 된 에스더와 힘을 합쳐 하만의 계략을 물리칩니다. 하만의 계략에 맞서 싸울 때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거니와 너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모르드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쪽에 속한 자들이 멈추게 하시오 당신이 저런 찬송을 들을 사람이 아니면서 저런 찬송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하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한 사람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로 통해 이루시는 것이지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모세를 숙소에서 만났을 때 죽이려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그 역사를 써나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서 무엇인가 해서 떨기나무를 보러 갑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지 모세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단히 말해 죄를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왜 벗으라고 합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벗으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할까요? 그 누구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며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또한 친히 내려가셔서 인도하시며 건져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yes sir 하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야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입니까?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합니다. 전 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14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또한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뱀의 기적과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모세는 간다고 했습니까? 4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아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누누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자, 말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예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데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하며 아론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웅 모세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한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가 되었지만 그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죠? 처음 40년은 그래서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그의 40년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권력이 있어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I am everything, but God is nothing.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낮은 직업인 양을 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I am nothing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인격적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40년의 삶은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이라는 삶을 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사랑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또한 단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애굽 군사들에게 쫓겨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고 옆에는 계곡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단련시키셔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단련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크나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이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질문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환경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순교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답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풀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 즉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느냐 아니면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일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며 책짓질하시며 품으시며 감싸하시며 또한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시고도 지금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항복해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